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4.3.1 예배에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종려주일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를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고난의 기간을 애도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2004년 지금부터 약 13년 전이죠. 이맘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 감독의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역자들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저녁에 영화관에 가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는데요. 나올 때 전부 사람들이 눈이 퉁퉁 부어서 우느라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먹먹해서 영화관 밖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영화는 고대의 고증을 세밀하게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겪는 고난의 묘사가 기존의 성경을 배경으로 했던 많은 영화와 차원을 달리했습니다. 정말 처절했고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개봉할 당시에는 R등급,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였습니다.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종교 영화였기 때문에 15세 이상 관람가로 가까스로 그런 등급을 받았습니다. 채찍을 맞던 예수님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물론 채찍을 직접 맞진 않았죠.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해서 채찍을 때리는 배우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막대기만 흔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잘못해서 채찍을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갔대요. 그래서 살점이 뜯어지고 피가 철철 났던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길 가던 장면에서 이 주연 배우가 어깨가 탈골되기도 했고 영화를 찍기 전에 95kg이었던 주인공이 영화를 다 찍고 나서 75kg으로 20kg나 빠질 정도로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대역을 쓰고 분장을 하고 CG 처리를 해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실제 십자가형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요?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언도하진 않았습니다. 피지배 민족들 가운데 정치범들에게만 십자가형이 언도될 정도로 이 사형집행제도 중에 하나였던 십자가형은 무시무시한 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전날 간절히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앞장면이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kre le khabar aaya duni.
Lag yo khanan. Lag yo tip kya sunna nahi kina. Rabanna. Hala khabar. Nino tip tna. Tumar. Papa, kulit kehu, engkel, kastige idemni, akin lakiswa.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8절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심란하고 너무 힘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이 고통스러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잔을 가능하면 마시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각한 내적 갈등 가운데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불경스러운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점이요? 예수님이 너무 나약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결국 순종을 하셨지만 내면의 갈등이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기독교를 그 당시의 사회에서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파할 목적이었다면 조금 예수님의 모습을 의연하게, 멋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과정을 거쳐가는 장면을 조금 윤색해도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걸음을 자발적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다가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어 찬양하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는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제 신차 삼배 강요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아니겠죠.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이었을까?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담대하게 이 고난을 감내하셨을 것입니다. 이 육체적 고통 이면에 또 다른 극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엄정한 진노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엄정한 진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통스러워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엄정한 진노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이라는 표현은 구약에도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 잔이라는 것은 사법적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죠? 독이 든 잔을 마셨습니다. 독배를 마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사극에 보시면 고위 관료들이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사형을 언도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습니까? 사약을 마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너무나 너무나 엄청난 진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엄중하고 무서운 진노를 죄인들을 향해서 쏟아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남을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부서지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기도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 위에 모조리 모조리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죄악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쌓아두었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 위에 다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기도 장면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죠? 의사의 관점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처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이 극심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모세혈관이 다 터지죠. 그래서 땀이 배출될 때 피하고 같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두려워 떨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처절한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처절한 단절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버리신 듯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모든 인류의 죄를 떠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을 하시고 진노의 잔을 들이키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완벽한 연합을 이루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가 마치 낭떠러지 밑으로 그 아들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 제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갑자기 잃어버리게 된다면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큰 누구보다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사랑의 관계가 더 깊을수록, 더 친밀할수록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고통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그토록 친밀하고 그토록 영원 전부터 하나 되셨던 그 두 분이 단절을 맛보는 것입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처절하게 단절이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싸늘하게 등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외면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등을 떠밀어 불구덩이 밑으로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점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진노의 하나님의 잔을 마셔야만 했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그 극악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영원히 맛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누군가 대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단절을 영원히 유지한 채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대신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찔려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이 단죄를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시는 의미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이상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죄수의 옷을 벗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옷을 가져다 주십니다. 어떤 옷이요? 의의 옷.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왕의 옷,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왕의 옷을 우리에게 대신 입히셔요. 우리를 존귀하게, 명예롭게,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왜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인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좀 마저 달게 지시면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벽한 의인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신학적 용어로 전가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여된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거든요. 우리를 죄인에서 죄인이 이제 아니야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그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쓰자면요. 예수님의 소극적 순종 그리고 적극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어렵지만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극적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부터 제거가 됐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의 소극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은 뭐냐?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까지도 순종함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역시 의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죄에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순종하는 것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극적 순종은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예수님의 소극적 순종을 통해서 내 죄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다. 깨끗게 됐다. 이것까지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까지는 마음껏 이해하고 누리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로부터 전화통화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고민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형제가 선교도 갔다 오고 또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또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결심을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 게으른 모습을 보게 되고 음란한 모습을 보게 되고 자꾸 넘어진 그 죄악 가운데 또 넘어지고 하나님 별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면목이 없다는 겁니다. 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으로 의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십자가 앞에서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운 삶까지도 담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꾸 넘어지고 우리의 자꾸 쓰러지는 그 모습까지도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 너는 의로워. 너는 내 앞에서 존귀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기 때문이야. 이 장면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네가 곧 마시게 될 잔이 있다. 여기 네가 던져지게 될 맹렬하고 사나운 불구덩이가 있다. 저기 잠들어 있는 네 제자들이 보이느냐?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들이 멸망하든지 아니면 네가 멸망해야 돼. 저 열기가 얼마나 끔찍한지, 네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 그들과 나를 위한 너의 사랑이 그걸 감내할 만큼 그토록 큰 것이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필요한 때조차도 깨어서 자신을 돕지 못하고 한심하게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영원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온 내가 왜 나에게 보답조차 못할 저들을 위해서 끔찍한 풀무불 속에서 던져져야만 하는가?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나에게 적대적인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에 부서지도록 나 스스로를 내어주어야만 하는가? 그들은 자격도 없고 자격이 있은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내가 만족할 만한 그 어떤 일도 결코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얘기합니다. 또 그러했다 하더라도 정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왜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슬픔도 컸지만 그분의 사랑은 훨씬 더 컸다.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슬픔과 고통을 덮어버린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홍수, 이 사랑의 홍수는 세상에 넘쳐 흐르기에 좋겠고 세상의 가장 높은 죄의 산을 덮기에 충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랑의 홍수로 덮인 존재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옆에서 나와 함께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쿨쿨 잠이나 자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갈 그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극악한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마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그 단절을 경험하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배신할 제자들이 옆에서 쿨쿨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왜요? 그 무시무시한 잠보다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더 이상 소중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소중해질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존귀할 필요가 없고 존귀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버림받을지 몰라서 벌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용납되어졌고 하나님 품에 안겼으며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떨면서도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그토록 외면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하나밖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갯벌에 넘어져 있는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가 갯벌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배를 제대로 똑바로 세우려고 낑낑댑니다.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밀쳐보고 밧줄로 당겨봐도 그 배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배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밀물이 몰려와서 갯벌에 바닷물이 가득 차게 되면 넘어져 있던 배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밀물과도 같습니다. 우리 기울어진 인생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하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잠길 때,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우리의 기울어진 인생은 그때서야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배반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진노의 잔도 그분의 사랑의 의지를 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그 고집스러운 사랑, 그 융통성 없는 사랑,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고통스러운 잔을 마시게 했고 아들을 버리게 했으며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잔을 마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감내하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만큼 내가 너를 의롭다가 말한다. 그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흔들리고 좌초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기억합시다.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밀물처럼 몰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에 주님 제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내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